저희 교회에 또 처음 방문하신 분도 보이시는데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잘 오셨습니다.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 되게 궁금한데 오늘 또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오늘은 제가 앞에서 이렇게 찬양을 하는데 뭐가 보이냐니까 우리 찬양팀이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까지 있더라고요. 이런 찬양팀이 있을까? 10대부터 50대까지 이렇게 함께 찬양 인도하는 팀이 있을까?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눈으로 보이기에는 봄인데 피부로 느끼기에는 겨울 같은 두 가지 감각이 동시에 느껴지는 기분 좋은 주일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실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또 말씀 앞에 서면 주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반드시 친히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자녀들과 함께 또 예배하는 가정 위에 주님의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9장입니다. 이사야서 49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조금 본문이 길죠. 이사야서 49장 1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은 1028페이지입니다. 1028페이지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나니 그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신 이시요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시니 이스라엘이 그에게로 모이는 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으며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이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왕들이 보고 일어서며 고관들이 경배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신실하신 여호와 그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내가 잡혀 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나오라 하며 흑암에 있는 자에게 나타나라 하리라. 그들이 길에서 먹겠고 모든 헐벗은 산에도 그들의 풀밭이 있을 것인즉 내가 나의 모든 산을 길로 삼고 나의 대로를 도드리니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 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반드시 그 모든 무리를 장식처럼 몸에 차며 그것을 띠기를 신부처럼 할 것이라. 아멘.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만이 우리 예배의 왕으로 좌정하시고 또 성경을 쓰신 성령께서 친히 이 말씀을 우리에게 풀어주셔서 이 말씀으로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고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또 우리 공동체를 향한 약속을 확인받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사랑하는 백성들을 축복하시고 또 자녀들과 함께 예배하는 그 가정에 주께서 은혜를 베푸시며 성령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친히 만져주셔서 그 마음 가운데 세미한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은 이방의 빛 이스라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말씀을 이렇게 보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왜냐하면 선지서들은 읽으면 처음에 받는 느낌들은 좀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본문은 두 가지 측면에서 이렇게 그 내용이 자연스럽게 이해될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사야서 49장 1절에서 18절까지 읽었는데 오늘 나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가 누구인가를 보는 겁니다. 먼저 이 본문을 해석하려면 이 본문에 나오는 나는 누구인가. 두 번째, 하나님은 본문에 나오는 그 나, 그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시려고 하는가. 이 두 가지입니다. 그걸 보면 됩니다. 나는 누군가. 그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려고 하는가. 여러분, 이 관점에서 이사야서 49장을 살펴보면 그 내용의 의미와 뜻을 우리가 바르게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나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요. 1차적으로 오늘 본문에서 가르치는 나는 누굴까요? 누굴까요? 이사야이죠. 이사야서를 읽고 있으니까. 본문에서 나오는 나는 이사야 자신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1차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본문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은 이사야의 고백인데요. 이사야가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시고 자기에게 사명을 맡기시는 그 내용을 쓴 겁니다. 이게 이제 이사야서 49장입니다. 그래서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이 나가 이사야란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 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나 이렇게 나오죠. 이사야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사야는 어떤 사람인가? 첫 번째, 하나님께서 태에서부터 부르신 자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이와 유사한 고백들이 많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서 자기 자신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은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도 똑같은 고백을 했어요. 그리고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레미야서 1장 5절에 보면은 예레미야가 같은 고백을 합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찍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운노라 하시기로. 그러니까 여러분, 소명을 받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뭐 이사야라든지 사도 바울이라든지 예레미야라든지 이 소명을 받은 사람들은 한결같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자기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자신들을 택해 주셨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네, 여러분, 이것은 이들만의 고백이 아니고요. 저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고백은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것인데요. 처음에는 저를 적용해 보겠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결단해서 신학교 간 것처럼 생각했고 처음에는 제가 목회자 길로 들어선 것처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은 생각해 보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니까 그것은 저의 선택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는 것을 시간이 지날수록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요, 내가 뭔가를 선택했다고 생각합니다. 결혼도 내가 선택하고 직장도 내가 선택하고 특별히 교회나 예수를 믿는 것 내가 선택했다고 생각하지만은 그러나 은혜에 깊게 들어가면은 내가 선택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처음부터 택하시고 부르셨다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그래서 1절에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택하셨다, 이렇게 말하고요. 2절 말씀을 보면은 자기는 태에서부터 부름받았을 뿐만 아니라 또 어떤 사람인가 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2절 말씀해 보니까 이사야서는 자기는 태에서부터 부름받았을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그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그렇게 또 갈고 닦은 화살같이 만든 사람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사야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태에서부터 부르셨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의 입을 날카로운 칼처럼 그리고 갈고 닦은 화살처럼 만드셨다.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이처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2절을 보면요. 하나님은 부르신 자들을 훈련시키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르시고요. 그리고 어떻게? 훈련시켰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훈련이 된 사람을 부른 게 아닙니다. 준비된 자를 부른 게 아니고 부르신 자들을 훈련시키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훈련이라는 건요 다른 게 아니에요. 훈련은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사람으로 만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 마음이 이렇게 통하면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 마음이 딱 통하면 마땅히 우리 입에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해야 되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이사야를 그렇게 날카로운 칼 같은 입, 그리고 갈고 닦은 화살과 같은 입, 즉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의 마음을 머금은 말씀의 사람으로 훈련시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이런 말씀을 담은 사람, 하나님의 심정의 말씀을 담은 사람, 이 담지자들을 2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냐면은 당신의 손 그늘에 숨기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자, 우리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이사야가 자기를 어떻게 이해했다고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택하신 분이다. 두 번째는 어떻게? 자기를 부르시고 훈련시키셨다. 근데 무엇을, 여기서 훈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마땅히 그 입술에 무슨 말을 해야 되는지 아는 자로 자기를 훈련시켰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훈련시키시는데요. 훈련시키고 있는 그 기간 동안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손 그늘에 숨기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화살통에 감추신다는 겁니다. 훈련받고 있는 기간 동안에는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아서 말씀의 대언자로 나오기 전까지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손에 숨기시고 화살통에 감추십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하나님의 종들이 말씀으로 완전히 준비될 때까지는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지켜주셨다가 말씀이 차고 하나님의 때가 차면 그때 그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환경을 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이렇게 숨겨지는 경우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숨겨지는 경우는 성경 전체에 걸쳐서 많이 발견됩니다. 요셉이 하나님께 쓰임받아서 이집트 및 다른 나라를 기근해서 건져내기 전에 하나님은 요셉을 13년 동안 숨기셨습니다. 그래서 13년 동안 요셉의 존재를 아무도 몰랐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그렇게 숨기셨습니다. 하나님은 출애굽이라는 위대한 사건을 위해서 모세를 준비시키셨는데 모세를 무려 40년 동안 광야에 숨기셨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준비되고 하나님의 때가 찰 때까지 하나님은 숨기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은 엘리야를 그리시네 그리고 사르바 과부집에 공적인 사역을 하기 전에 엘리야를 먼저 숨기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지만은 그러나 그 이후에 하나님은 3년 동안 숨기시고 그리고 다시 고향에서 그를 숨기시고 그리고 시간이 되었을 때에 그에게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에게도 적용됩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거의 30년 동안 숨어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숨기셨습니다. 그러므로 2절에 있잖아요. 나를 그의 손 그늘에 숨기시며라는 이 표현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훈련시키신다. 즉 뭡니까? 이 모든 택하시고 부르시고 훈련시키시고 있다는 이것을 한마디로 줄이면 섭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들을 섭리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훈련시키시고 또 숨기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여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열왕기상 17장에 보면은 하나님 사람 엘리야에게 너는 여기서 떠나 그릿 시내가에 숨어라 그래서 숨어 있었는데 열왕기상 18장으로 가면요 때가 찼어요. 마침내 하나님께서 너는 아합에게 가서 말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딱 숨겨놓으셨다가 어느 순간이 되니까 너는 나와서 말하라. 여러분 나와서 말하라 하는 그때가 어떤 때인가? 그때는 오늘 본문 8절이 말하고 있는데 그때는 어떤 때입니까? 그때는 은혜의 때이고 그때는 구원의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때가 되었다고 판단하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날이 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택하시고 훈련하고 숨겨셨던 자들을 나가서 외쳐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들 그렇게 택함을 받고 그리고 훈련받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숨기신 그늘 안에 있었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들은 가장 먼저 무엇을 경험하게 되는가? 깊은 절망감을 맛보게 됩니다. 이사야서 49장 3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르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한번 3절 같이 읽어볼까요? 3절 시작. 주님께서 너는 내 종이다. 내가 내 영광을 나타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영광이 드러나야 되는데 영광 대신 가장 먼저 찾아오는 것은 굉장한 씁쓸함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듣기 싫은 말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사야에서 49장이잖아요. 49장, 50장, 51장 이제 이사야가 이 말씀을 갖고 외치는데요. 51장, 52장, 53장까지 가면은 53장 1절에 이사야가 뭐라고 탄식하느냐면은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아무리 얘기해도 아무도 안 믿는다는 겁니다. 탄식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모든 예언자들의 공통적인 경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확신했고 준비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전하라 그래서 전했는데 이 말이 막 공중에 둥둥 떠다니는 겁니다. 이런 말씀을 이런 느낌을 받을 때마다 말씀을 전했던 자들은 깊은 상실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태에서부터 자신을 부르셨다고 고백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머금은 말씀의 사람으로 자신이 훈련되었다고 고백했었던 이사야지만은 결국 이사야가 절망 가운데 무슨 말을 하게 되는가? 4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런 자이지만은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하였도다. 낙심입니다. 1, 2, 3절까지 그렇게 자신에 대한 분명한 정체성을 가진 그가 사제를 따고 오니까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다. 그리고 무익했다. 공연히 내 힘을 다 소진했다. 라고 낙심하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누구를 닮았습니까? 로뎀 나무 아래의 엘리야의 모습입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 제가 읽겠습니다. 엘리야 얘기인데요.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 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여러분 조금 전까지만 해도 그 엄청난 사역을 했던 엘리야가 이세벨의 말 한마디에 도망쳐서 이제는 죽여달라 완전히 낙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사야 그런 엘리야에게 너무나 중요한 내면의 변화가 찾아옵니다. 보십시오. 4절에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도다 하였도다. 이게 여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그런데 딱 넘어오면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여러분 이 4절이에요. 그냥 똑같은 글로 보이잖아요. 근데 이게 원어로 보면 느낌이 좀 다릅니다. 위에 첫 문단 그러나 하였도다 까지는요. 그 문단의 형태가 현재 완료형입니다. 그런데 뒷부분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이 부분은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낙심하고 있다가 현재형, 자기 연민에서 지금 빠져나오고 있는 것이 4절 후반절입니다. 부르셨고 훈련받았고 택했다고 자기가 그런 자라고 인식했지만은 그러나 현장에서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때문에 낙심하고 슬퍼했던 그가 처음에는 낙심했지만은 이 4절 후반절에 보면은 현재형으로 자기 연민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의 눈으로 자기 삶을 직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 내 편에 계시다고 그 확신이 그를 자기의 연민에서 당당한 사람으로 만들고 있다라고 본문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4절입니다. 그리고 자기 연민에서 딱 빠져나오니까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에게 새로운 소명의 자리로 그를 부르십니다. 그게 49장 6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읽는 이유는 본문도 중요하지만 졸고 계신 분이 있어서 읽는 겁니다. 49장 6절입니다. 제가 본문을 많이 읽자고 할 때는 어떤 분이 주무시고 계시는 겁니다. 49장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49장 6절은 자기 연민에서 빠져나온 이사야에게 새로운 소명이 주어지는 장면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에 보면은 엘리야가 자기를 죽여달라 그러죠. 하나님께서 그를 먹이시고 재우신 후에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본 시내산 호렙산까지 그를 막 달려가게 해서 세우시고 나서 그에게 다시 찾아오십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열왕기상 19장 13절에서 14절에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흠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오직 나만 남았다는 것은 엘리야의 관점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 연민에게 빠져있는 엘리야에게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19장 16절에 또 아벨 무올라 사바세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게 되게 하라. 자기 연민에 빠진 엘리야에게 아니다 엘리야야 네가 할 일이 있다. 너는 지금 사람을 세워야 된다. 또 두 번째 열왕기상 19장 18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천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오직 너만 남았다고 하고 있는데 너 잘못 보고 있는 거야.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너는 지금 너 혼자만의 문제를 해결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너는 지금 사람을 세워야 하고 돌아봐. 너 혼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 7천명이 있어. 하나님의 눈으로 보라고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결국 엘리야에게 발생했었던 이 바알과 아세라의 그 거짓된 그 종교 지도자들과의 그 대결 그리고 그의 낙심 그의 회복 열왕기상 19장은요 결국 이사야서에 나오는 49장 1절에서 4절 말씀과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이 똑같은 이야기가 엘리야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동시에 이사야의 이야기고 엘리야의 이야기고 동일하게 한숨에 일어난 일이라고 성령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 일들이 왜 한숨에서 일어난 일인가. 1절에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 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여러분 하나님은요 한숨으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기억하셨습니다. 이거 우리의 선택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숨의 부름은요 우리의 선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부르시고 뭘 했는가 이 자리에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가장 먼저 천번의 설교를 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천번의 설교가 진행되는 동안에 끊임없는 기도의 제목들을 일으키셨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아팠고 너무 많은 사고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도록 계속해서 훈련하셨는데 그 훈련의 최종 목적은 그래서 결국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심정을 머금은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들로 우리를 훈련시키셨습니다. 하지만은 그 기간이 힘들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절망하고 낙심했습니다. 그래서 사절처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라는 우리 가운데 낙심과 절망도 있었습니다. 이 얘기는 열왕기상 19장 4절의 엘리야 이야기와 똑같은데요.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49장 4절 후반절이죠.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다. 우리가 우리의 연민에 빠져 있을 때 어떤 생각이 들어왔냐면은 그래, 그러나 이것은 내 생각이고 나에 대한 판단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께 있다는 고백과 그리고 그 후반절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만 있다는 고백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환경을 만드셨는데 그것이 저 개인적으로는 제가 안식으로 가 있던 4개월이었고요. 여러분들에게는 제가 없던 4개월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시간 속에 있는가를 생각하게 하셨습니다. 제가 작년 2월 21일 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2월 21일 날 돌아와서 한숲의 가치, 한숲의 약속, 한숲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 왜 이것을 계속 설교하게 하시냐면 계속해서 2018년에도 그 마음들을 주시는 것을 제가 보면서 무엇을 제가 깨닫게 되었냐면은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시각으로 어떤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해 주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시간들, 지금 저와 여러분이 보내고 있는 2017년도, 2018년도 이 시간들을 통해서 중요한 것은 나의 시선, 나의 관점이 아니고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가 볼 수 있도록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어디를 지나고 있느냐 하면은 이사야서 49장 4절을 지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다라는 스스로의 연민과 절망에서 하나님께서 지난 시간 동안 무엇을 하셨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를 결국 우리 눈으로 보고 고백해 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무엇입니까? 3절에 있는 것처럼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는 합당한 자리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영광을 나타낼 이스라엘이라는 결국 어떤 것을 말합니까? 이 승호 형제가 정돈을 잘 해놨던데 첫 번째 영광을 나타낼 이스라엘은 첫 번째 우리의 시작이 은혜로의 부름이라는 걸 아는 겁니다. 내가 개인적으로 예수를 믿은 것과 예수님을 고백하게 되는 것과 이 부름은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 것. 그리고 두 번째 뭡니까? 제가 설교를 계속했지만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말씀을 통해 깨닫고 감사를 통해 보고 기도를 통해 듣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시작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의 부름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고 그리고 나를 불러주신 그 사명의 자리에 감사하고 내가 이제는 그 사명의 자리에 주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셨다고 서는 것과 무엇보다도 3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는 내 영광을 나타낼 이스라엘이라는 것이라냐. 그래서 절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지 않는 공동체로 서 있는 것. 이것이 영광을 나타낼 이스라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난 시간 동안, 지난 시간을 포함해 오늘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일입니다. 우리를 부르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보게 하셨고, 그래서 이제는 다시 우리가 사명의 자리에 주체적으로 서게 하셨고 이제는 우리 가운데 나타날 그 어떤 사역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공동체로 우리를 세우신 것. 이것이 지난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이십니다. 딱 이렇게 1, 2, 3, 4절이 끝나고 나니까요. 5절에 하나님께서 5절 딱 오면 소명 이야기를 다시 반복하십니다. 절묘한 구성입니다. 이 구도를 보면요. 절묘한데 그래서 5절, 6절, 7절, 8절을 보면은 하나님은 다시 구체적으로 이사야에게 소명을 주시는데 첫 번째 5절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은 야곱,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할 것이다. 너를 통하여.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십시오. 5절에 하나님은 이제는 새 소명을 주시는데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에도를 쓸 것이다. 5절에 말씀하셨습니다. 6절에 뭐라고 얘기하는가? 또 너를, 그러니까 이방의 빛이 되게 하겠다. 라고 얘기하셨습니다.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제는 이스라엘을 돌아오게 할 뿐만 아니라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겠다. 그리고 8절에 보면은 너를 백성의 언약이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은혜의 때에 내가 네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여러분, 5절, 6절, 7절, 8절이 뭘 말하는지 아십니까? 1, 2, 3, 4절을 고백했다 끝난 다음에 다시 반복해서 소명을 재확인시켜줍니다. 그러자 이사야가 이제는 자기 스스로를 하찮게 여기지 않습니다. 5절에 보면요, 바뀌었어요.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으며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다. 하나님은 스스로 패배자로 여겼던 하나님의 종들을 새로운 소명의 자리로 회복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이제 그들에게 소명을 주시는데요. 이전의 소명보다 더 소명을 확장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이게 확장되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6절을 아마 떠 있는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보십시오. 6절입니다. 이게 확장된 소명인데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첫 번째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고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하는데 그 일이 네한테 쉬운 일이 될 거다. 옛날에는 막 복원 일이 될 건데 너에게 이제는 별일이 아니다. 세 번째는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겠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돌아오는 것도 이제 큰일 아니다. 그리고 네가 땅끝까지 이르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소명을 주시는데요. 이제는 그 소명을 확장시켜 주십니다. 저는 이 약속을 믿습니다. 여러분 6절을 보십시오.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는 것은 뭡니까? 이스라엘이잖아요. 한국 교회를 세우는 일입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 자 중에서 보존된 자들로 돌아오게 하는 것. 그러니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명의 사람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명의 하나님의 사람들, 이 땅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과 하나님의 교회들과 네트워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케 하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열방을 향한 이방의 빛으로 삼겠다. 이게 안디옥 교회와 같은, 그죠? 안디옥 교회와 같은 그 역할을, 그 모델을 하나님께서 한수백에 맡기시겠다 이 얘기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이사야 그리고 쭉 와서 우리에게 적용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한국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네트워크를 형성하게 되어질 것이고 결국 너희들을 이방의 빛으로 삼아서 안디옥 교회처럼 열방에 이르는 하나님의 사람 공동체로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이게 왜 중요한 말씀이냐면요. 이사야 본인이 그런 사람이 되겠다라고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신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사명을 맡기실 때에 여러분 이사야 49장 읽어보면은 그 주체가 이사야가 아니고 하나님입니다. 주체가 하나님이에요. 제가 안식월 기간 동안에 많은 말씀을 받았지만은 최종 받은 말씀이 이사야서 49장인데요. 제가 이기 한숲을 향한 이 말씀을 최종적으로 받으면서 받게 되었을 때 제 마음이 뭐냐 하면은 아,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하시기로 작정하셨구나. 그래서 이사야서 49장 5절이 시작되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기대와 설레임이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수많은 개척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개척교회가 있었지만은 한숲은 매우 독특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습니다. 보통은 개척교회가 재정이라든지 인원이라든지 당장 절박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무엇을 행한 것 두잉으로 먼저 시작합니다. 항상 교회가.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시작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doing하게 하지 않고요. 그냥 being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매번의 시간마다 갈증으로, 목마름으로 말씀을 받고 듣고 또 우리 가운데 채화해 내므로 계속해서 그 일들을 반복하게 하심으로 우리의 심령의 땅이 옥토로 하나님께서 변하시기를 원하셨고요. 마침내 공동체 전체의 토양이 완전히 말씀으로 변화되도록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먼저 하셨습니다. 그래서 생각해 봅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셨을까? 왜 보통 개척교회처럼 두잉을 하게 하지 않고 빙을 하게 하셨을까? 이것은 이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이 계획은요, 계획하심은 이처럼 분명한 말씀의 토양 위에서만 가능한 크고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니면 너무나 크고 놀라운 계획 앞에서 이렇게 체질 자체가 말씀의 토양이 되지 않으면 길을 잃을까봐 하나님께서 긴 하나님의 프로젝트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듣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받아내면서 알게 되어진 사실은 뭐냐면은 한숲은 수도권에 있는 수많은 교회 중에 하나가 아니고 다음 세대의 롤 모델이 되는 교회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시려고 하신다라는 것을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요, 제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다음 세대의 롤 모델입니다. 우리 세대가 아니고 그렇게 되면 건물을 올려야 하는데 그 건물이 일상의 건물로는 그 다음 세대로 가지 않습니다. 다음 세대의 롤 모델이 되는 건물로 한 교회가 서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기초, 땅을 파고 들어가야 되는데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제가 부산을 2000년에 떠나왔는데 2000 떠나올 때 부산 그 영도 들어갈 때 롯데백화점 세운다고 그때 막 108층인가 110층 세운다고 땅을 파고 있었거든요. 5년 뒤에 가도 땅을 파고 있더라고. 7년 뒤에 가도 땅 파고 있더라고. 이게 100층 넘게 올라갈 거니까 땅만 7년 넘게 파고 있더라고. 그렇게 올라가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세대의 롤 모델이 되기 위해서는요, 뭐가 필요했냐? 생명을 걸어야 할 말씀이 필요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7년간 우리에게 말씀에 집중하게 하셨습니다. 저는 단 한 번도 그냥 이 강좌상에서 말씀이 선포된 적이 없다고 말씀드립니다. 매번 설교 때마다 생명을 걸어야 됐고요. 은혜를 구해야 됐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제가 올라갔을 때, 처음 설교했을 때, 오늘은 뭐 700 몇십 번째 설교입니다. 오늘은 800 몇십 번째 설교입니다. 제가 왜 말했냐면, 예배 드릴 때마다 오늘이 몇 번째 설교인가가 너무나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것은 단순히 몇 번의 설교가 아니고 우리 공동체의 현재 시간의 의미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영성의 체질, 말씀의 체질로 그 공동체가 바꿔지고 있는 시간인 것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는 것을 확인받는 시간이기 때문에 몇 번의 설교인가는 너무나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몇 번의 설교다라는 것을 말하고 설교했습니다. 하나님은 마침내 우리를 그리고 2018년도에 49장 6절의 공동체를 세우셨습니다.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 그런 다음 우리를 이렇게 세우신단 말입니다. 소명의 재확인, 소명의 재확장, 49장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제가 이사야서 49장 6절 말씀 앞에 섰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일기 사역을 하는 동안에도 정명섭 선교사님을 포함해서 모델이 될 거다 많은 격려도 있었지만은 제가 딱 이 말씀 앞에 하나님께서 저를 딱 세우실 때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하나님은 작정하셨구나. 이 시대와 다음 세대의 롤 모델의 공동체로 우리를 부르셨구나. 저는 말씀 앞에서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제가 기회가 되어지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기대하는 것이 얼마나 그리고 확신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에 대해서 설교를 한번 할 텐데 여러분 이것이 단순히 우리의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한숲을 향한 하나님의 작정하심을 오늘 이 시간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1, 2, 3, 4절 딱 지나고 난 다음에 5절, 6절, 7절, 8절 특별히 6절을 딱 세우시고 소명을 회복하고 소명을 확장하시잖아요. 소명이 회복되어지고 소명이 딱 확장되어지면 그 다음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이 작정하셨으니까 그 다음 일어나는 일은 11절 12절입니다. 그 다음 일은요. 오늘 보면 읽었던 11절 12절의 일들이 일어납니다. 영적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이 좀 어렵게 되어 있어요. 이게 공동본적으로 읽으면 쉬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백성이 동서남북 사방에서 몰려들 것이다. 내 백성이 동서남북 사방에서 몰려들 것이다. 하나님의 작정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9장 18절 우리가 오늘 읽었잖아요. 18절까지 읽었는데 한번 그래서 하나님께서 몰려들 것이다. 그래서 우리를 향해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 49장 18절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까지만 먼저. 지금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쭉 말씀하신 다음에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들 눈을 들어 봐라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너희들 눈을 들어서 봐라. 그 관점으로 49장 18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여러분, 사방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데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소명, 그 비전을 이루시기 위해서 부르시는데 보라 말이죠. 근데 이게 너무 18절에 감동적인 것은요. 내가 모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의 눈으로 사방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제가 돌아와서 제 간증을 했습니다. 이 간증은 꼭 필요하기 때문에 하겠습니다. 말씀에 근거한 거기 때문에 제가 제 간증을 하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받고요. 그 다음 순서가 뭐였냐면 이제 선교사님 가족들과 함께 그 선교사님 가족들과 함께 여행을 갔습니다. 여행을 가서 패러글라이딩을 했습니다. 그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몇 살 뭐 그때 선교사님 아이들도 있었고 성현이도 있었고 또 서대경 선교사님 막내딸도 있었고 몇 명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패러글라이딩을 하고 이렇게 딱 떴는데 아이들 4명은 다 이쪽으로 갔습니다. 근데 저만 딱 뜬 분이 전혀 다른 방향으로 저하고 같이 갔습니다. 그 제가 사진이 있었는데 뭐 사진을 띄우지는 않겠습니다. 사진을 찾아놓긴 했어요. 저를 공중에 딱 세웠는데 저를 이렇게 다른 아이들은 이렇게 보는데 저는 멀리 가지도 않아요. 패러글라이딩 하는데 쭉 올라가서 한 곳에 저를 딱 세우는 거예요. 근데 무섭잖아요. 여러분 안 무섭겠습니까? 무섭죠. 근데 제 뒤에서 이제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고개를 들어라. 근데 제가 제 뒤에서 그런 느낌들이 있잖아요. 분명히 제 뒤에서 패러글라이딩 그 외국에 있는 강사가 눈을 들어라고 말하지만은 그때 본능적으로 알게 된 것은 지금 이분이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눈을 들어라. 그리고 너에게 필요한 것은 독수리의 눈으로 지금부터 내가 보여주는 것을 보는 것이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 강사가요. 저를 딱 세워두고는 동쪽 한참 있다가 다시 서쪽 남쪽 북쪽 이렇게 딱 그 자리에 멈춰서 보여주고 다시 저 자리에 딱 섰을 때에 다시 한번 보아라. 그리고는 그것을 두 번 반복했습니다. 제가 그 넓은 땅을 그 위에서 독수리의 눈으로 바라봐라. 근데 제가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무언가를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그리고 이 말씀은 이사야서 49장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내려왔습니다. 선교사님들이 어쩌냐라고 얘기했는데 아무 말을 안 했습니다. 그냥 제가 선교사님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게 되었다. 막 우리끼리 웃으면서 높은 데 가니까 잘 말씀하시네 막 이러고. 그리고 우리 선교팀 기억이 날 겁니다. 우리 선교팀이 그다음 왔습니다. 제가 우리 선교팀하고 어디를 가기를 갔으면 좋겠나 해서 여러 군데를 먼저 돌았는데 저하고 케이블카 타고 갔었던 기억나시죠? 그 높은 구릉에 갔을 때요. 제가 이제 우리 선교팀하고 여기를 오면 좋겠다 해서 굉장히 높은 또 어떤 지역으로 올라갔는데 그때 이렇게 거니는데 제가 알았습니다. 서대경 선교사님을 걷는데요. 뜬금없이 하늘에서 독수리들이 날아오는 거죠. 저만 아는 겁니다. 이 말씀, 제가 하늘에서 들었던 음성, 저 독수리가 왜, 제가 서대경 선교사님한테 그래가 제가 사진이 없어가지고 그때 찍었던 사진 보내달라는 거 보내오셨어. 제가 이 사진을도 띄우지 않겠습니다. 왜냐면 이러면 사람들이 독수리만 기억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근데 제가 갑자기 독수리들이 이렇게 날아와서 이렇게 도는 데 있잖아요. 아, 이 말씀이 지금 나에게 세 번째 오는구나 하는 걸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와서 이사야서 49장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이 공동체를 향하여 이만큼 분명하고 확실하게 우리에게 비전과 사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49장은요, 신학적으로 들어가 보면 소위 종의 노래라는 것의 파트 중에 두 번째입니다. 종의 노래.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들이 이런 노래를 부른다는 것입니다. 종의 노래 두 번째인데, 여기서 종이라는 것은 하찮을 신분을 가진, 그래서 함부로 대해도 되는 그런 노예와 같은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종은. 여기서 말하는 종의 노래에서 종은 어떤 뜻을 갖고 있느냐 하면은 주인의 일을 대신해주는 대리인과 같은 사람, 이런 뜻입니다. 대리인과 같은 존재, 이게 더 강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을 전달하는 전달자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담지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종 있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종은 궁극적으로 누구를 가리킬까요? 궁극적으로는 처음에는 이사야지만은 마태복음 12장 17절 18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행하셨던 구원 사역을 하시면서 이 이사야에서 나오는 종이 예수님 자신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17절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요, 이 이사야에서 이 말씀을 그대로 가져와 가지고 그게 자신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보십시오. 이사야를 비롯해서 많은 선지자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 일을 수행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하나님의 종의 최종 버전, 이 땅 가운데 육체를 입고 오신 예수님에 의해서 온전히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말씀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 말씀이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주목해야 할 말씀은요, 예수님을 이제 넘어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넘어서 사도행전까지 가야 됩니다. 사도행전 13장 47절 이 말씀이 또 나옵니다. 여기 또 나옵니다. 이사야서 이 말씀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이사야서 49장 6절을 그대로 인용한 겁니다. 이 말씀이 지금 어디에서 나올까요? 이 지금 사도행전 13장이 무슨 말씀일까요? 안디옥 교회에서 막 파송받은 바울과 바나바가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에서 첫 번째 전도하다가 전도를 막 하면서 그 바울과 바나바의 입에서 나왔던 신앙 고백입니다. 그들이 이사야서 49장 6절 말씀을 가져와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를 땅 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바울과 바나바 입에서 이 말이 나왔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받을 바울과 바나바는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하신 것을 자신들 역시 동일하게 받았다고 말하고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가 받은 사명,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진 그 사명이 바울과 바나바에게도,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받은 바울과 바나바에게도 그대로 이루어졌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그리고 복음서, 그 다음에 사도행전.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곳에 한 숲을 제일 먼저 세우실 때에 우리에게 두 가지 교회 모델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세비어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성경에 나와 있는 교회 모델이고 세비어 교회는 이 땅 가운데 보이는 교회 모델입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 제가 이곳에서 설교를 할 때에 안디옥 교회에 대한 설교를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사야서 49장 1, 2, 3, 4절을 지나고 5, 6, 7, 8절을 지나는 2기 사역을 시작하는 한 숲을 향하여 우리에게 이방의 빛 이 말씀을 우리에게 사도행전 13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는 너희가 이방의 빛으로서 안디옥 교회가 되라. 이제는 비잉의 시간이 지나고 두잉의 시간이 시작되었고 너희들은 안디옥 교회로서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세비오 교회로서 이제 너희들은 시작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펴봐야 될 것은 바울과 바나바는 왜 이사야서에서 기록된 그 말씀이 자신들에게 하신 말씀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왜냐하면 그들 역시 이사야와 같이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의 노래거든요. 그들 역시 종의 노래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들 각자가 주인의 일을 대신하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여러분은 생각하고 계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종이다. 내가 그분의 일을 대신하는 종이다. 라고 생각하고 사십니까? 그렇다면, 그렇게 산다면 우리의 삶과 신앙과 인격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 구원의 소망이고 하나님의 은혜 밖에는 심판, 하나님 은혜 밖으로 나가면 심판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과 우리 인격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증거하는 증거자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이사야서 49장 26절에 말하고 있듯이 모든 육체가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요 내 구속자요 야곱의 전능자인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지금 기도하고 계시잖아요. 어떤 기도 제목도 하나님께서 왜 응답하시는지 아십니까? 바로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종들에게 오늘도 응답하고 계시고 그들에게 힘을 주고 계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음과의 그 하나님의 일들을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2018년도 4월달인데요. 하나님의 종으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 좋겠다라는 결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기를 결심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 말은 다시 바꾸면 우리 주님께서 완성하실 심판과 구원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종들에게 주께서 하시는 말씀은 뭡니까? 6절이죠.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저는 한집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볼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대하고 그리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엘리야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시고 훈련시켜서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러분을 세우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힘들고 어렵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훈련시키시고 숨기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시간은 반드시 끝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의 때, 은혜의 때에 우리를 마음껏 쓰시는데 공동체적으로도 하나님의 쓰시는 시간은 이미 시작되었고 개인적으로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시간은 시작되었습니다. 비록 지금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지만 그것은 우리를 절망시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입을 더 날카롭게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모금은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시고 계시는 중입니다. 하나님께서 한습을 통하여 여러분을 통하여 하실 일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그래서 한숨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되는 그 영광스러운 일들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